사람의 머리로는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또다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는 간교한 헤롯의 정치적인 타산으로 인해서 당시 가장 전도활동에 열심이었던 베드로까지 잡아가두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헤롯의 간계한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는 5절의 내용이 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아주 기기묘묘하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에 군사들이 겹겹으로 지키는 감옥에서 군사들 틈에 쇠사슬을 메고 자는 베드로를 천사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역시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와 나머지 헤롯의 정치적인 모습, 그리고 그의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장에 말미에는 여전히 교회는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되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해지는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초기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은 물론이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런 기록을 볼때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은 의아한 모습들은 오늘 21세기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아직 현장감 있게 나타나던 시기였음에도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주님의 교회가 경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조차도 불신해버리고 오히려 그러한 역사를 인정하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미쳤다고 매도해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또다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기적의 역사들을 생각 없이 격화시키고 인간적으로 판단해버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 말씀의 교훈은 어느 군주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군주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대로 이용한 후에 목숨을 마치 파리 죽이듯이 죽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볼 때에 우리를 맡기고 헌신해도 결코 손해남이 없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왕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같은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을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안타까움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의 모든 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수 없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천사의 이끌림으로 헤롯의 추악한 고난 아래서 완전히 벗어난 베드로는 늘 아마 모이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집에 와서야 자신이 헤롯의 마수에서 풀려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응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 아마도 여기에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도 함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측을 하게 하죠. 이 예루살렘 교우들은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안타깝게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완전한 사람이나 온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 없다,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의해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세상적인 영향과 환경에 좌우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인정치 못하는 어줍자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 같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지는 앞에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11절 12절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감격을 가지고 아마 요한의 집의 문을 두들겼을 것입니다. 이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나온 사람은 장미라고 하는 뜻을 가진 로데라는 여자아이였고 너무 뜻밖의 상황에 미처 문 열어주는 것조차 잊은 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렇게 말해보지만 정작 그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의 결과를 믿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는 앞에 5절의 말씀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실을 전하는 로데에게 미쳤다 그리고 그의 천사일 것이라고 베드로를 보고 놀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분명히 베드로임을 확신하고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15절에 보면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수없이 말씀하셨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이 이 과정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짐작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연거푸 계속 대문을 두들기는 베드로 그리고 안에서는 서로 아닐 거야 아닌 건 참일 거야 이렇게 웅성거리는 그런 뭐예요 안과 밖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실을 본대로 느낀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안에서 당시의 상황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설마 철통같이 군사 내식에다가 여러 철문을 통해서 지키는 그 헤롯의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을까? 현실적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보다는 자기의 머리로 헤아리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베드로가 찾아왔음에도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하는 어설픈 판단과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각 사람마다 지정된 천사가 그 사람을 인도하고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그 누구의 얘기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얘기입니다. 지금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그 중에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같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기도 역시 그 천사들이라는 거죠. 수호천사를 보내서 모함을 당하는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성경 속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기록을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들을 머리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아닐 거야. 아마 베드로를 지키고 인도하는 천사들일 거야. 이런 판단으로서 현실적으로 자기들 앞에 와 있는 베드로를 부정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상황이 웃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것은 평상시 자신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밖에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인정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의 상황을 짐작할 수 없는 베드로는 빨리 문을 열도록 계속 두드렸던 것도 역시 주님의 가르치심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그랬죠?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꼭 같은 상황에 믿음과 불신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믿음과 불신과 천국과 지옥의 간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둘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놀랍니다.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것은 어쩌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권면에 못 이겨 또는 믿음의 사도인 베드로의 두들김에 못 이겨 그들의 믿음의 문을 연 것과 다름이 없는 형세입니다. 한창 대문을 사이에 둔 우스꽝스러운 공방은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마무리됨을 봅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7절에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야고보 외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야고보는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든가 또는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할 때 이 야고보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3절과 21장 18절에 여러분들이 역시 이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다른 곳에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여 격려하라는 당부로 이 베드로의 부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날이 새면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난 사실이 확인되고 온 헤롯의 진영에는 난리가 나고 분명히 이것도 안전하지 못할 것임을 안 베드로는 모처로 옮기는 것을 보죠.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책임 회피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 특히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짐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고민하고 오히려 혼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헤아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세상 군주의 사악함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선한 군주의 이야기보다는 사악한 왕들이나 방백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다스리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의 내용처럼 야비하고 잔인한 모습을 접하게 되면 결국 권력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어둠의 의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희생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세상의 권력가들의 잔인 무도함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역사 속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서 공통적이었던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멀지 않게 보는 사실들입니다. 베드로의 노여남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헤롯과 세상의 사람들은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또 그러한 어둠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졸개들은 자신의 생명도 보존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세상의 사악한 군주들의 모습을 보는데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헤롯은 자기의 분풀이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파수꾼들이 심문한다고 알 리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로마의 법상으로 중요한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 대신에 간수가 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 16장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의 옥문이 지진으로 열리자 자결하고 하는 빌립보 간수의 모습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27절이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자신의 종들을 원하는 대로 부려먹고 나면 그들을 죽이는 것에 가책을 받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돼서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19절 하반절에 그런 전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임금의 고백으로 듣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심을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니엘서 3장 28절에 고백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주였던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바울은 부약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로마서 11장 2절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를 의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떤 위기와 절망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 없는 죄의 종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헤롯과 같은 야비한 세상의 권력가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의 권력가들 사이에서는 항상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0절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는데 헤롯이 베니게 땅이고 항구도시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왜 노여워했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들이 헤롯의 영토에서 양식을 사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권이 있었고 이 무역 항구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로마 사람을 자신의 부하로 두었다는 묘한 자긍심에 젖어있는 헤롯에게 로마 이름을 가진 침실을 맡은 시종인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하는 그런 권모술수를 씁니다. 세상의 정치 세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늘 정직과 공의보다는 뇌물과 아부를 가지고 자신들의 야욕을 이루려는 정치 세력은 역사에 관계없이 다르지 않음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어둠의 방법이 먹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야비한 수단이나 방법을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지고지선의 왕이신 주님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진실하고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상황 속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치심을 받아 죽는 헤롯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헤롯은 적당한 날을 정해서 왕복을 입고 그들에게 연설을 했고 아부의 근성에 강한 사람들은 단상에 꾸며진 위용과 함께 아부의 극치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그 헤롯의 모습을 성경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당시의 역사였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은으로 꾸며진 옷을 입고 아침 해가 찬란히 솟아오르는 단상에 올라서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관을 목격한 앞에 앉았던 두로와 시돈 백성들은 이것은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아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그 소리에 만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아부에 이끌려 만족해했고 자신에게 권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헤롯은 결국 허락된 삶마저도 다 살지 못하고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물. 오늘 헤롯의 마지막 기록에서 봅니다. 이렇게 대개의 거짓되고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완과 정치력으로 권력의 자리가 지켜진다고 착각하는 데서 허락된 삶마저도 다 살지 못하고 비운에 가는 역사들을 역시 동서고금에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이런 유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걸 우리에게 당부하는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는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이방의 선교기지가 안디옥에 건설되고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충성된 일꾼이 마련되는 것을 봤습니다. 12장에서 여태껏 본 말은 그런 교회 속에 어두운 그림자였던 헤롯의 박해를 두 시간에 걸쳐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박해 뒤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과 결탁해서 자신의 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교회를 말살해 보려고 간교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면서 비극적인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는 교회는 그럴수록 강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는 24절의 말씀은 위기를 한 번씩 넘길 때마다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기록임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미 6장 7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런 반목을 일꾼을 뽑아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기록을 6장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장 20절에 역시 오늘의 표현과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는 기록을 보게 된다는 데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려움을 넘지 않고는 기적도 반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기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받은 만큼 성숙해지고 자라기 때문에 도전이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 확산의 운동을 위한 십자가의 구원 진리인 복음의 말씀과 사는 사람들의 위기에는 성장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둠과 거짓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성장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1장 30절에 붙여지는 말씀입니다. 이 12장은 헤롯의 박해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이 말씀을 덧붙였다고 보아지고, 다음 주에부터 생각되는 13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땅끝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 군사 틈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동원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겹겹의 보초와 쇠문을 열어젖히고 교회로 돌려보내주셨지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사실을 말하는 여자아이를 미쳤다고 할 정도로 기도와 응답을 머리로 헤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여 받은 응답을 스스로 부정해버릴 수 있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애써 부정해버리는 불신을 없애야 하겠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두움의 하수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도둑질하고 사람들의 아부에 만족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비단 헤롯에게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자주자주 봐오는 사실들입니다. 행여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권력의 자리가 크건 적건 간에 이러한 자리에 있거나 측근에 있다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며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짓이나 아부 없이 그 권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고 자신들이 섬겨야 할 백성들에게 공의와 긍휼을 베풀 때 오히려 영광은 길고 비운에 죽는 일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배웁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꼭 같이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안타까움을 오늘의 역사 속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성결을 지키고 주님께 순종을 드림으로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그러한 교회 속에 인위적인 추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움이나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될 기회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하고자 하는 좋은 일들이 장애를 받습니까? 그것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큰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행여 그런 기도의 응답을 불신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도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에게 그 절망을 바꿔서 희망으로, 그리고 큰 성장으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 말씀과 더불어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